B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국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끝났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 언론 발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상들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 번영의 혁신 공동체, 그리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 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양경비대가 연해주에서 북한 선원과 선원들을 납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지난 주말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불법 개잡이 혐의로 북한 선적 세척과 선원 18명을 납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FSB는 이 과정에서 어로장비와 개 약 1,600마리를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개는 다시 바다로 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북한 선원 6명을 구조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연해주와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북한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약 25분 동안 교황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자리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베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와 교황이 이날 만남에서 전 세계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알바니아에서 오늘 새벽 규모 6.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한 1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진앙이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졌고 진원 깊이는 10km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최소한 아파트 3곳이 무너졌고 3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은 알바니아 전역과 코소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주변 나라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알바니아 군 등 구조 요원들이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등 몇몇 주변 나라도 최근 알바니아에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1979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136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대표가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너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1단계 무역 합의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대표들이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이견 해소 방안에 합의했으며 계속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이 통화한 것은 11월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1단계 합의를 위한 맞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1단계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자국 미국 대사를 초치해 이른바 홍콩 인권법안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쩌광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 의회가 최근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의 시정을 요구하고 홍콩 문제 개입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부부장은 홍콩은 중국의 권리이며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와 관련해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이번 북측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구두로도 했고 전통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을 앞으로 열릴 미북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을 각각 만나 미한일 삼각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밤부터 모레까지 함경남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와 관련해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향해 계획된 길을 가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이번 북측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구두로도 했고 전통문도 보냈습니다.
항의문은 포 사격에 대한 항의와 함께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적 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변인은 향후 군사합의 위반이 또 발생할 경우 대북 전통문과 통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이나 전통문 전달 외에 물리적 액션을 취하기는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장관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사실상 합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감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이런 위반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이런 노력이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결국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라며 올해 12번의 무기시험 발사에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으며 이 자리에서 직접 포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린도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행위가 금지된 지역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25일 북한의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며 이후 여러 수단으로 수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한편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이번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물론 앞서 이루어진 12발의 무기 시험 발사 역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대미 협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남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해안포 시험 발사한 이걸 묶어서 본다면은 결국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켜서 미북 협상에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건 사실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모르고 포사격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고리를 끊어내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이 지금껏 강조해온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열릴 미북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대화 재개에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해안포 포격은 합의 위반이 명백히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at this is the first recognized violation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it's a disappointment.
브룩스 전 사령관은 25일 VOA에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일 수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합의들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hand, it could be a signal that they no longer respect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and it's just the first.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군사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 이번 해안포 포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에 대응해 최근 미한 군당국이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중단했던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 당위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So this is a good reason to confirm an exercise in February or March timeframe.
특히 북한이 이달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 이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건 더 이상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년 2월에서 3월 무렵 연합훈련으로 직접 화답해야 한다며 미한 당국이 훈련 재개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포격이 대화 재개 준비가 됐다는 북한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ond one is that they're now ready to resume dialogue on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in the area that was left.
특히 군사 합의 사안 중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신호는 북한으로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시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북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do things to show their displeasure and to basically make threats.
이번 포격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 합의를 깨고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포격 공개는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robably Kim Jong-un is very disappointed that Trisomia hasn't fallen apart.
한미 연합사 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 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군사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not been participating in thos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s. So that's another indication of the insincerity.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다음 달 초 시작되는 북한군의 동계 훈련을 감안하면 이번 포격은 향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존 설리반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3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각각 만나 미한일 삼각협력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반 부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을 따로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반 부장관과 한일 외교수장들 간 만남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무부는 설리반 부장관과 강 장관이 특히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테기 외무상과의 만남에선 미한일 삼각협력을 포함해 영내 그리고 국제안보 문제에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반 부장관은 두 나라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일 사이에 복잡한 과거사가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미한일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의원 40명이 공동으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20명씩 공동 서명한 이 초당적 서한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지난 21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서한은 공화당의 댄설 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의원이 주도했으며 공화당의 탐코팀, 마르코 루비오, 민 롬니, 테드 크루즈, 민주당의 딕 더빈, 다이앤 파인스타인, 패트릭 리히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일 양국 간 복잡한 과거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들의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잘 해결되는 여러 가지 긴급한 글로벌 과제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두 정상에게 보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약 6시간 앞두고 종료 결정을 조건부 연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한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미한일 3급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국가 간, 민족 간 분쟁은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5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리들에게 대화는 인간에게 합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나가사키를 방문해 핵무기가 쓰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에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NPT의 비준을 촉구하면서 억지력의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조차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나루히토 천황과의 회담 자리에서도 핵무기의 파괴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교황청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내 미국의 굳건한 존재감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들이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오랜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4일 트럼프 정책으로 한국 내 미국의 견고한 존재감에 불확실성 생겨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 사설에서 미국과 오랜 동맹인 한국 사이에 입장차가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협상단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 협상단이 협상장을 나와버린 걸 언급한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매체의 보도를 전하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부인하긴 했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에 대해 발언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 채널을 늘리고 내년 한국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등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단 미국에 대한 한국의 압박 전략이라면서 동시에 점점 의존하기 어려워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우려스러운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분담금 요구는 한국이 새로운 대규모 미군기지 건설에 들어간 108억 달러 중 90%를 부담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 아시아 내 선제적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는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적이자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는 애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미한 연합 공중훈련의 연기와 트위터에서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한 한국에 대해 견고하고 강한 지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미국의 견고한 존재감은 물론 영향력도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루즈 제안이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동맹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동맹국들이 미군의 보호를 할인된 가격으로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주둔을 상업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와 번영에도 해롭다는 겁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사실상 용병으로 격화시키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판으로 두드려 봐도 한국은 결코 무임승차가 아니라면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대고 있으며 무기를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유지하려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며 한국에서의 임무는 본국에서 재현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가장 심각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그동안 정권에 상관없이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일관되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에서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자본을 낭비하거나 동맹을 약화하는데 지금처럼 나쁜 시기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게 하고 미국의 위치를 약하게 하며 동맹으로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자는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관여의 시기를 지나서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실험도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최근 미국이 북한의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 sounds like it's just absolutely in character to everything they've said the last 30 years. I don't think it means
북한이 지난 30년간 해왔던 발언들과 같은 성격의 발언입니다. 전형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수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담화들을 통해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협상 태도는 국방부에 계실 때부터 익히 경험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It's standard propaganda. I mean, I think that they're trying to say we want you to make concessions before we sit down and talk with you.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 북한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북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북한의 이득입니다. 북한에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And they've refused to provide any real documentation of their program, its extent, its content.
북한이 얼마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북한은 핵시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양측은 아직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내려면 몇 개 핵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들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전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It doesn't look optimistic that that would be the case. I don't have any special knowledge.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끝난 후에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북한은 실무회담을 선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미북 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We're going through another cycle. You know, there's been their engagement cycles and there are disengagement, you know, oppositional cycles.
또 하나의 사이클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그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던 시기들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측 가능한 사이클입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닙니다.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의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항상 군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가치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alliance is still very strong in my view.
우선 미한 동맹의 토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서로부터 침략받은 오랜 역사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은 후에 한국에 대한 외세 침략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이해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십니까?
Am I about it getting weaker? Yes, I am.
네, 우려됩니다.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협상은 때때로 격앙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성패가 달려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양국이 공유한 근본적인 사안들은 양국을 더 가깝게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양국 간 긴장 상태는 여전합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oth Japan and Korea are important allies to us. Both are. We probably should.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양국 간 갈등이 주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은 양국의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 발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인 조처였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CSIS 소장을 맡아오셨습니다.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Yes. You know, and there's an active conversation that's underway. I obviously can't get into.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정책 제안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미팅이 정례적으로 잡혀 있진 않습니다. 행정부 관리가 오프 더 레코드 혹은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때가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전화를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의 전통적 결정 라인이 와해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행정부와 싱크탱크 사이의 정책 제안이나 교류 빈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No, I don't think so. I mean, I think that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식 대화들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로의 순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싶다는 등 교류는 자주 있습니다.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 때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국무부와의 교류는 조금 뜸했습니다. 차관보 대행이 아닌 정식으로 인준받은 차관보가 있을 때 사안을 더 확신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존 앰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한 동맹의 현주소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식량 지원이 이달부터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가 WFP의 대북사업에 많은 기부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각국으로부터 기부받은 대북지원자금이 늘었다며 이번 달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10월 국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FP는 임산부와 수유모에 대한 영양 강화 곡물 지원을 200g으로 늘려 제공 열량을 기존 471kcal에서 740kcal로 높일 계획입니다. 타가소 어린이들에게는 영양 강화 곡물 100g과 영양 비스킷 60g을 제공하고 열량은 370kcal에서 514kcal로 늘어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 식량 계획의 전체 모금액 5,300만 달러 가운데 40%인 2,100만 달러가 확보됐습니다. 스위스가 가장 큰 618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어 한국이 55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 스웨덴이 215만 달러, 캐나다가 57만 달러, 프랑스가 14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 구호기금도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WFP의 10월 식량 지원은 전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 55만 8천 명에게 식량 1,502톤을 지원했는데 9월에 1,905톤보다 21% 줄어든 것입니다. WFP는 올해 수확량 전망과 관련해 악천후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확량의 10%를 차지하는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곡물의 수확량이 이미 평균 이하이며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 예상치는 12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추수 때문에 중단됐던 취로 사업은 11월에 다시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식량을 확보하고 반입하는 데 5개월에서 6개월 앞서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북한은 계속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 부정부패 척결 등 민주주의 5개 분야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IDEA가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눠 포괄적으로 조사해 작성되었습니다. 북한은 0부터 1까지 나누어 민주주의가 좋을수록 점수가 높은 이 기구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5개 분야 모두 아태 국가 중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선거, 평등한 정치 권력 등을 의미하는 대외 민주주의에선 0.12점,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 민권 실태를 측정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선 0.13점을 받았습니다. 또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을 측정한 정부 견제에서 0.07, 정부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16점을 각각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눈 참여와 관여에선 가장 낮은 하를 받았습니다. IDEA는 2018년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 북한 외에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를 꼽았는데 북한은 이들 중에서도 5개 분야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민주, 혼합, 비민주 등 3개 분야로 분류해 1975년 이후 지난해까지 45년간 아태 지역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7개국에서 15개 나라로 늘고 민주주의가 전무한 나라는 14개 나라에서 10개 나라로 감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1975년부터 대부분 0.2점 이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평행선을 그었고 공정한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참여는 더 악화돼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성평등과 부정부패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성평등 분야에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타지기스탄 등과 함께 세계 바닥권이라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여성 실태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이 수감시설 등 다양한 장소와 분야에서 남성에 비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성평등이 아태 지역 내 민주주의 발전 실태와 반드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며 북한과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은 민주선거로 선출하지 않지만 여성 비율이 16%, 중국은 25%로 2014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 국회의 여성 비율보다 많다는 겁니다. 한편 IDEA 보고서는 한국과 타이완을 1975년 이후 아태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아태 지역에서 민주주의 5개 분야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1위에서 5위로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일본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대의민주주의에서 0.77, 국민의 기본권에서 0.83, 정부 견제에서 0.7, 공정한 국정운영 분야에서 0.71,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여에서 최상급인 높음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가별 순위를 매기거나 특정 국가를 지목해 민주주의 탄압 실태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케빈 카사스 자모라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사무총장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동영상에서 지구촌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report finds that the number of democracies keeps growing, but the quality of democracy is deteriorating.
카사스 자모라 총장은 그러나 여러 병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건강한 민주국가의 필수 요소인 언론자유 보호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IDEA는 전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정부 간의 국제기구이자 UN 공식 참관 기구로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자,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터키 정부가 지난 2016년 불발로 그친 쿠데타 시도와 연루된 혐의로 168명을 구금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며 백악관 전 고위 당국자에게 탄핵 조사에서 증언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유엔의 새 환경 관련 보고서 내용부터 보죠.
네. 유엔 환경계획이 26일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자,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온실가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용어긴 한데 네. 온실가스란 게 도대체 뭔지 뭐 기본부터 한번 짚어 보죠.
예, 말 그대로 이 지구의 온도를 오르게 해서 지구를 덥게 만드는 기체들을 이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 온실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국제사회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온실가스를 크게 여섯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 중 특히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가 수년째 뭐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보고서를 보니까 별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 상승 목표를 섭씨 2도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유엔은
네.
이 추세대로라면 이 지구의 온도가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이 산업혁명 전 세대보다 약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2년 연속 지난 10년의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850년대 이래 이미 섭씨 1도가 올랐는데요.
예.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1세기 전에 지구의 온도는 섭씨 3.9도 이상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내년부터 국제사회가 매년 7.6%씩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렇게 과감한 대책을 실행한 적은 없었다면서 현재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 파리기후변화협정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도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서 배출량 감축치를 약속을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나라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주요 20개국 G20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 미국과 일본, 브라질, 한국 등 7개 나라가 2030년을 목표로 내놓고 있는 감축 목표조차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이번 달 들어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이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또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하면은 세계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 앞서가는
그렇죠.
이끄는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미국 정부가 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하는 겁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은 과장된 허구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필요 이상의 대응이 국제 경제 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직접 선언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대신에 미국과 미국민의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의 새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회원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하고 18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실상 거의 전 세계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그렇네요.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하면서 파리협정은 반쪽짜리 협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내년 11월 4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로 다음 날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완전 탈퇴하게 됩니다.
네. 자,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 지구 온난화 현상. 뭐 그냥 생각해서는 아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여러 과학자들이 그 영향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뭐 이상 기후,
예.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당장 기상조건에 민감한 농업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는 식량 문제로 연결이 되고요. 또 지구온난화와 남극의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섬이 수몰되고 또 해안 지역이 잦은 침수를 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수억 명이 이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잠기니까요.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로 21세기 말엔 세계 해수면이 최고 98%까지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땅이 나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유엔이 다음 달 관련 회의를 갖죠?
예, 다음 달 3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사무총장은 급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당국이 반정부 인사들을 지금 체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가 26일 군인과 일반 시민 등 168명에 대한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예. 터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불발로 그친 쿠데타와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체포 이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터키 검찰은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직자 페툴라흐 권렌의 주종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터키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군인들을 중심으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요. 25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이틀 만에 진압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관련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되거나 처벌된 사람이 많네요.
예, 쿠데타가 불발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7만 7천 명 이상이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약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 군인이 정직되거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이번에 구금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군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검찰당국과 중부 코니아시 검찰당국이 각각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두 명의 은퇴장성을 포함해서 전 현직 군인들이 90명이 넘 함께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26일 오전에 구금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터키 정부가 그 쿠데타의 배후로 페툴라흐 귤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귤렌은 터키에서는 매우 저명한 이슬람 학자로 한때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귤렌은 지난 1999년부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쿠데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귤렌의 신병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터키 간에 참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귤렌의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터키는 미국 정부가 귤렌의 신병을 인도하면 같은 해 10월 이 터키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앤드류 블런슨 목사를 석방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요. 네. 블런슨 목사는 지난해 10월에 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터키에 귤렌의 신병 인도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지금 뭐 터키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뭐 두 나라는 현재 뭐 몇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면 터키는 시리아 내전과 또 쿠르드 문제,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또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 구매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터키가 이렇게 꼬일대로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 전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증언해야 된다. 판결이 나왔네요.
네, 미 연방법원이 25일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하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조사에 나가 증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맥겐 전 고문은 앞서 하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장 발부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법원에 냈는데요.
네.
법원이 하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예, 간단히 말해 미국 역사는 최근 250년의 기록의 요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강조했습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은 참모들이 법적 절차를 피하도록 해줄 권한이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예.
이 백악관과 법무부 등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행정부가 주장하는 고위관리들의 면책특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백악관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이 행정부 당국자들이 민감한 국내 외교적 현안을 다루고 있고 하원은 이들을 소환할 법적,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잭슨 판사는 고위급 대통령 참모들에게 의회가 강제한 절차에 대한 완전한 면책특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백악관 고위 참모들의 면책특권은 허구로 여겨진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 각 부처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조사에 일절 협조를 하질 않았는데요.
네.
자, 이에 따라 하원으로부터 중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있는 전 현직 대통령 참모들에게 이번 판결은 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예, 그런 전 현직 참모들 누굽니까?
예,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찰스 쿠퍼만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도 이 하원이 발부한 소환장에 응해야 되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네.
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비공개 증언 청취 일정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는데요. 역시나 법원의 결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 법원이 증언하라고 판결한 사람이 바로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이죠.
예.
어떤 사람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백악관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법률 현안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하원은 탄핵 조사 이전인 지난 봄부터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 맥겐 전 고문의 증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에서 4도 정도,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에는 1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해주와 용현 사리원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모두 맑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아침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겠고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 정도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내리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11월 26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국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끝났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 언론 발표를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특히 공동 언론 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해양경비대가 연해주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나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지난 주말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불법 개잡이 혐의로 북한 선박 세척과 선원 18명을 나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FSB는 이 과정에서 어로장비와 개 약 1,600마리를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개는 다시 바다로 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SB는 이와는 별도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북한 선원 6명을 구조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연해주와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북한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제에서 약 25분간 교황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자리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베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와 교황이 이날 만남에서 전세계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파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중계를 추진해달라고 아베 총리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알바니아에서 오늘 새벽 규모 6.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한 1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진앙이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졌고 진원 깊이는 10km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 보건부는 이번 지진으로 최소한 아파트 3곳이 무너졌고 6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알바니아 전역과 코소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 주변 나라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알바니아 군 등 구조요원들이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터키 등 몇몇 주변 나라도 알바니아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1979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13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미국 대사를 초치해 이른바 홍콩 인권법안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적완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 의회가 최근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홍콩 문제 개입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부부장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어떤 외국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가 홍콩 대사를 홍콩 사태를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싱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1단계 무역 합의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대표들이 핵심 현안 등을 논의하고 이견 해소 방안에 합의했으며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대표들이 통화한 것은 11월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